로마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징계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에녹의 이름은 그 이름이 처음 언급된 데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챕터인데 거기 보면은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그를 낳은 뒤 어느 세월 동안 살다가 몇 살이 되어 죽었다 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어 예를 들어서 9절에서 11절 보시면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는 80세, 90세 뭐 이렇게 살면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에 90세에 개난을 낳고 815년을 살다가 905세에 죽었다. 이 말들이 마치 전설처럼, 신화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초자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자연 조화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사람의 연수, 연한, 수명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약 1000년 정도 살다가 단축되고 모세의 와서는 120세를 살고요. 다윗의 와서는 다윗이 몇 살에 죽어요? 70세에 죽어요. 그 뒤에 로마 시대 때나 중세 시대 때 사람의 수명은 40세 정도 돼요. 그리고 과학 문명이 조금 발달하고 의학의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50세, 60세, 70세, 80세까지 지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죽지 아니한 때가 있었고 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나무의 수명, 천년 정도 살던 사람들이 그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패턴이 누가 어느 정도 세월을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 소개가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에녹이 왔으면 특이한 내용이 하나 추가가 돼요.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이야기도 대단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 그 아들 메두셀라가 태어난 해인 65세가, 에녹이 65세가 될 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는지 아니면 메두셀라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삶을 종료하는 365세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목해 볼 사실은 이것입니다. 에녹을 중심해서 에녹 때까지 그 조상과 에녹 이후의 후손들을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평균 수명을 이렇게 보았더니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이 에녹은 너무 오래 살았죠. 365세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짧은 수명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 표를 잠시 한번 볼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개난, 아셋, 에게마, 야, 에녹 365세, 메두셀라 969세, 777세, 노아 950세, 샘 600세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샘의 아들인 아르박사 때 보면은 438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에녹을 포함해서 12명이 나오는데 에녹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수명이 840세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예요. 근데 그 시대 때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렛은 에녹이 젊은 나이에 죽은 뒤에도 365의 젊은 나이에 죽은 뒤에도 435년을 더 삽니다. 에녹의 수명은 그 당시 기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짧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840세인 때에 365세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시대 평균 수명이 80세에 살 때 34세에 죽었다는 것 똑같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죄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는 죄 때문에 일찍 그가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녹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인가? 24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 좋아해서. 에녹이 살고 있던 당시, 다시 말해서 그를 둘러싼 세상 환경은 어떤 곳이었을까? 동행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었을까? 에녹을 둘러싼 그 사회 환경은 그때 당시에 어떤 힌트를 들여다보았을 때 아, 이것은 쉽지 않은 환경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을까? 자세히 몇 가지 내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더 귀하게 다가오죠. 챗GPT에 제가 이런 질문을 넣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좀 챗GPT나 이런 게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을 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풍요로운 콘텐츠는 그와 하나님과의 동행 및 바울의 영적 생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엔터 했어요. 그랬더니 길게 쭉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기도나 묵상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스마트폰의 다양한 알림과 유혹적인 콘텐츠들이 그 집중력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필요한 고요한 시간을 잃고 정신적으로 산만해졌을 것입니다. 와, 요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게 너무 똑똑했어요. 에녹이 살던 당시에 그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식하고 사는 환경이었을까? 의외로 에녹의 시대상은 우리 시대와 참 너무 닮아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에녹을 아담의 7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세어보면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후손인 것이 나타나 있고요. 신약성경 유다서에도 이를 뒷받침해요. 유다서 1장 14절 보십시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연하여 이르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에녹의 시대가 되었을 때 에녹과 동시대에 살던 에녹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였을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한 4천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소설도 4천명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책이 삼국지인데요. 삼국지보다 훨씬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4천명이 등장해요. 이 4천명 가운데 동명이인,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데 오해를 하게 해요. 에녹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은 여기도 등장하고 저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라멕에 대해서 잠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라멕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후손으로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일하게 7대 선후예요. 한쪽은 다른 라인을 따라서 일곱 번째 후손이고 이쪽은 가인의 라인을 따라서 일곱 번째 후손인데 이 라멕의 때에 와서 최초로 한 남편, 한 아내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때까지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라멕의 때가 오면은 이것이 깨집니다. 창세기 4장 19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는 결혼의 신성함도 여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와 한 몸이 되길 시도한 것이죠. 한 남자가 그 마음 가운데 두 여자, 복수적인 여자가 있으면은 그의 생각 가운데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내 집에 물리적으로 보는 아내가 있고요. 미디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아내들이 생겨요. 이것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제어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는 결혼의 신성함이 라멕의 때에 와서 깨어집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자라고 죄의 세력이 확산하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죄가 엄청나게 장성해 있습니다.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를 낳아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20절 22절의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인간 중심적으로 문명이 발달되어 나가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기 제작을 비로소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 전에는 주먹으로 제 생각에는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면 이제는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라멕의 노래라 불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노래가 많이 등장해요. 이 인류 역사를 종결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도 노래가 등장해요. 그 노래는 글로리어스해요.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찬양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최초에 기록된 노래는 라멕의 노래라 불리는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과 그만이 가득 찬 어떤 외침의 노래입니다. 영적 타락과 폭력성을 깊이 있게 다루는 어떤 노래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목사님 이게 어떻게 노래인 줄 압니까? 히브리어 문법을 여러분 시어구나 영어로 된 거나 한국말로 된 거나 보면은 아 이거는 시구나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시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히브리어의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아 이것이 노래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의미예요. 한 젊은 놈이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 젊은 것을 살해해 없었지. 가인에게서 시작된 살인은 가인의 후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장성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철저히 복수를 하는데 아주 엄청난 큰 규모로 확대해서 복수를 하는 그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를. 노래를 떠돌립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가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하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부 아래 출혈로 인한 멍이나 가벼운 찰가상 정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경미한, 비교적 경미한 상처예요. 왜 라멕은 자신이 입은 가벼운 상처에 대해서 과격하게 분노하면서 폭력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를 보십시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러다 하였더라. 이런 놈이에요. 나 라멕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77배 보복을 행할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누가 죽인 자가 있다면 너희 가족들 77명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에녹이 살았던 때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죄악이 점차점차 장성해가고 확산되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은 지속적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해집니다. 우리 시대와 참 많이 닮아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이나 라멕처럼 살고 있던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던 일반 대중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러한 시대 때 에녹은 그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해요. 이것이 에녹의 하나님 동행과 우리의 동행과 차이입니다. 특정한 삶의 영역, 특정한 때 국한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을 어떤 이는 구획화된 신앙, compartmentalized faith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보면은 그 데스크 옆에 드로어가 있잖아요. 그 보면 제일 위층, 그 다음에 중간층, 아래층에 보면은 각각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죠. 들어가는 물품도 다르고. 그래서 1층에는 개인 용품을, 제 위층에는 자주 쓰는 어떤 문구를. 이것이 이제 compartmentalized, 구획화라는 의미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제한 때문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내 의지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이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해요. 내 직업, 신체 건강, 가족, 친구, 여가, 돈, 소유물, 어떤 매일의 루틴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선택과 가치에 따라서 내가 꾸려나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주일 예배 교제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서랍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구획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형제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데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나와 예배할 때 나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구획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녹은 달랐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에녹의 삶 전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함께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300년 동안. 그냥 의무적으로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 돼. 싫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 동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일시적인 열정이나 감정적인 기복이 생겨서 오늘은 뭐 스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걷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교회에 진짜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영역에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 진짜 짜증이 납니다. 감정을 고스란히 올리는 거예요. 절벽처럼 가로막힌 어떤 사람은 절벽처럼 가로막힌 그때는 절대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지를 걸어가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는데 절벽처럼 부닥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절벽을 허용하셨지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과 연결을 못합니다. 마음이 확 셧다운 되는 거예요. 아니, 절벽이든지 평지든지 짜증이 나든지 기쁘든지 감사의 제목이든지 간에 모든 것에 있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룩한 덕목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얼마를 누가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에 셋.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에너스.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세를 개난,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 마할랄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 야렛,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에 와서는 그 반복된 사이클이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르셀라를 낳았고 무르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 그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지배한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인류의 현실이 되었는데 모든 인류는 공식처럼 죽음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르바울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런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거치는 것이 공식인데 성경이 예외적으로 두 사람만 이것을 건너뛰더라.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말이 불수레를 이끌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갑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엘리야에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에녹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죽음을 거치게 되는 것이 공식이고 상식인데 아 예외적인 인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라고 할 때 옮기다라는 게 메타티세미라는 단어인데 메타티세미 장소적으로 트랜스퍼하는 의미도 있지만 change 변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메타티세미가 사용된 어법을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미리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을 시키고 할 때 사용된 동사가 메타티셈이에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구라는 환경에서 호흡하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던 에녹을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하고 계신 하늘로 하늘나라 환경으로 옮기실 때 이 에녹의 몸은 지구에서 살도록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몸과 똑같이. 그런데 이 몸 상태를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옮길 때 변화된 몸, 다시 말해서 다른 차원의 몸을 입게 하여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에녹에게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일반 사람들이 다 겪게 하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특별 선물을 주셔서 건너뛰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여 평생 동행했던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보상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온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한데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겠습니까? 에녹 당시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적이었어요. 그 반면에 에녹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현실적이었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의 생애는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날 휴거의 예표입니다. 휴거를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우리 생애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다이아몬드 가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US 달러 100불짜리의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피지 달러 가짜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피지 달러 가짜를 만들어서 유통한 것이 적발되었다. 그런 뉴스 보셨어요? 중요하고 최고 값어치를 가지고 유통 가치가 큰 것일수록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재림의 사건을 엄청나게 거대하고 가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상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휴거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성도의 휴거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 전에는 에녹이나 엘리야 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뭐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뒤에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에녹과 엘리야의 마지막처럼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체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경험으로 그때 살아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에녹이 경험했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집단적으로 하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적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이전에 죽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그때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지상에 여전히 호흡하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에녹과 함께 동행했던 300년 동안 함께 걸으셨던 분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한대요. 하르 알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비침이 있는 저것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를 읽어라, 세게 읽어라, 그 rough breathing 하라 이렇게 이제 헬라 문법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르파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성경인제 하르파조 조예입니다. 하르파조 이게 휴거라는 동사에 쓰인 거예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르파조가 수동형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다가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스네치 오아이 탁 낚아채는데 by force 힘을 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해서 휙 하고 공중으로 스네치웨이 낚아챈 그것이 휴거입니다.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의 성천 사건처럼 이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믿음의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영적 환경이요.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해야 된다는 그 주체는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손에 쥐고 있고 습관적으로는 사용하던 어떤 이 미디어로부터 내가 만약에 차단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큰 공허함과 무력함을 느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려질래야 때려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사는 문화 환경은 에녹과 라멕이 살았던 문화 환경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부려닥쳤습니다. 아주 지혜가 필요해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요. 지금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쪽에는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가 많은 시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믿는 분명한 확신은 마지막 때의 교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싸움을 벌이는 그런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현실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올 겁니다. 교회라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이 우리가 믿는 이 단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재미와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교회가요. 그럼 마지막 때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영원한 나라가 너무 가까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간절히 거룩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에녹이라는 모델이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어둠은 짙어질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께 이때 더욱 밀착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적인 성공과 편리함의 추구가 재미가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무리들이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할 것이고 이 세속의 가치관과 거룩함 사이에 어떤 때는 거룩함 쪽에 있었다가 어떤 때는 세속의 가치관 속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갈등들이 중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에녹의 마음을 지배했던 하나님을 기뻐시켰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 그 신부가 가진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의도하신 그 마음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지금 성령님께서 이러한 리듬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른 그 리듬에 맞추어서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쯤에 되면은 성령과 신부가 일치해서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룩한 교회. 그때 거룩한 추수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했던 그 가운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내 더 이상 지상에서 걷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겠어. 내 이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올라오라. 나와 영원히 함께 있죠.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데스티니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녹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당대의 많은 사람과는 달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시간 전부 가운데 주님이 없는 순간이 없었으며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영역이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데스티니 부르심을 다 이루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끝내는 이 거룩한 전쟁에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에녹을 지배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 주님의 아름다움이 매료되는 그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에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